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어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해주셨습니다. 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를 때 그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새해 첫날에 다시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분부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혼잡되거나 헷갈리지 않고 들어서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영원까지 주의 길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참 복된 분들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고백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그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후에 다시 확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셨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참 복되도다. 참 복되도다 하는 이 말씀 저 볼 때마다 이 맥락에서 볼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느낍니다. 딩동댕 정답. 주님께서 그래 그 말이 맞아. 이거 알게 한 게 네 혈육이나 네 인간의 어떤 깨달음이나 공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시로다. 이렇게 정말 그러하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이제부터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고 그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하다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일으키심을 입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말하는데 그 항변했다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선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베드로가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찬가지로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맞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과 저도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 맞죠?
아, 예.
네.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 이게 자격이 없다. 이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이제 여쭤봐서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를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의 순간, 우리 이렇게 교차로 건널목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기도도 받고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 확증해 주시기 원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증거로 되게 어떻게 간증을 하곤 합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너무도 순적하게 풀려갔어요. 마음이 기쁘고 상황이 순적하고 이렇게 평안한 걸 보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곤 했습니다. 간증도 그렇게 들었어요. 일이 순적하게 풀려가기를 원한 순적하게 풀려가는 것이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는 그런 도우심을 기대하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아,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확증하고 또 그렇게 확증하는 간증도 듣고 우리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발견하기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꾸로 우리가 겪어내야 할 길이 순적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고 붙잡는다면 일이 순적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인생 살아보면 그렇던가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깨달았는데 일이 생각하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은 것처럼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해하려고 해도, 어떻게 넘어가려고 해도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길을 생각해도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이 나는 길이라 그러셨는데 그 길 대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오길 원해? 그러면 너희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거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우린 지금 십자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린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 우리가 믿는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심볼, 상징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아는 십자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누었지만 나라를 뒤집으려고 반역한 로마 제국의 반역을 든 사람들이나 혹은 큰 죄를 범한 노예들, 로마 시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아주 잔혹하고 저주받은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사형 집행 방법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근데 예수님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종교, 특히 이제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에서 벗어나는 어떤 불교나 이런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내가 나를 부인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되냐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로 확인되는 거예요.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가 다른 현실이 아니라 하나의 현실인 거예요. 네, 저는 저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가 돼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길, 그가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인생의 길 한번 다시 좀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잠깐 여기까지 오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 치열한 삶의 길이다. 그저 순적함을 기대하는, 내가 소원한 것을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가는 길이 아니다. 우린 이 십자가의 길에 관련해서 이 길이 어떠한 길인가, 예수님께서 본받아 보여주신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을 나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심과 그리고 그를 그렇게 죽기까지,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곧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이었고 그 순종하심을 들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이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귀히 여기셨던, 남보다 나를 낮게가 아니고 낮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마인드세트를 우린 깨달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을 품으라 한 거죠. 그때도 십자가를 묵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이었어요. 쉽지 않은 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길이었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맞서 미워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긴 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그런 길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십니다. 이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된 거죠.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는 이 회복된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의롭다 하면 뭐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질 때 그 내려진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열매, 거룩함, 고상함, 아름다움, 의로움, 정결함, 깨끗함이 열매로 자라나는 거죠. 그러므로 5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하나님과의 화평, 에이레네 혹은 이에레네 하는 이 단어는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샬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들에게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소중한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요? 평화, 화목함, 평강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없고 잔잔한 물가처럼 바람도 그저 기분 좋게 살살 불어오는 이런 걸 뜻하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 해의 삶이 샬롬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갈등이 없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샬롬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평강의 길, 화목하는 길, 그 길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겪으실 때 예수님께서 겪어내셨던 그 모든 순간들은 이 세상에 누구라고 할지라도 경험하기 어려운 가장 지극히 어렵고 힘든 갈등의 순간이었던 거죠.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안 하시는 것처럼 저를. 그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또 자책하고 그러잖아요. 죽겠다. 그런 말 좀 하지 마. 죽겠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죠. 혈한증이 왜 생기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리고 정말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씨름하면 우리 땀샘 옆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출혈이 돼서 이 땀샘 안으로 혈관이 터져서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나오는 게 이게 혈한증이에요.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이게 그 뜻이거든요. 의학적인 현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마가복음엔 아빠, 친밀하게 불러요. 아빠, 아빠, 아버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이 마셔야 하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실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고 아버지는 그 얼굴을 나로부터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돌리시고 나를 버리시는 이 일을 정녕 내가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갈등의 바닥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의 고백을 한 그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였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은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주님도 그렇게 경험하셨다면, 야, 내가 죽겠다.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표현하는 거지만, 주님,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 그러면, 우리 뭐라고 말할 거냐면, 상처받았다. 우리 저, PTSD, Post Traumatic Shock Disorder,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왜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시며, 나를 버리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 관계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이 하나도 남김없이 일제히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림받는 그 트라우마. 우리 같으면, 아, 난 이런 못해요, 이런 못 살아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 일을 겪는 그 자리까지 그가 내려가시면서 보여주셨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지심,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항변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항변했다 그럴 때 그 쓰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심하게 꾸짖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당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꾸짖을 때 쓰셨던 그 꾸짖는다는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 한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보호하심을 입은 자가 그럴 수가 있냐?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그 결정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자기의 일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태도, 그 마인드셋, 그 마음을 불어넣어준 존재를 향하여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선 인정해야 될 거는, 이게 너무 우리의 정체성에 닿아 있는 부르심인데, 이건 뭐 특별한 분들에게나 부르신 거겠지, 우리 같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야. 우리 같이 그저 주일에 예배 잘 나오고 그냥 죄 용서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 자기 기만 때문에 오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게 다 동일하게 주신 말씀에 나를 따라올리면 말이야, 너를 부인하고 곧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와. 근데 내가 십자가를 쳤던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야. 갈등과 번민과 소진과 목마름과 아픔과 죽을 지경에 되는 그 매우 치열한 길이야.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기대하는 그 순적한 길 아니야. 내 뜻을 쫓아오는, 따라오는 것은 순적함 대신에 내가 이거 잘 온 거 맞나? 내가 지금 잘 가는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느낌과 생각이 들 수 있는 그 길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강요하시는 분인가? 기왕에 그렇게 부르시고 사랑하셨으면 그냥 좀 편안하게 살다가 좀 하나님의 아들은 좀 구별되게 좀 그 금수저로 태어난 것처럼 살게 하시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 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냥 천국에 쑥 데리고 가시면 좋잖아요. 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왜 이 바람만이 불고 이 먼지만은 이 진흙닭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시느냐고요. 그렇게 살게 하셨다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해 주시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시지 왜 우리에게 똑같은 어려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던지시는가 혹은 이끄시는가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괴롭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사랑은 어려울 때 빛나죠.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 언제 확인이 돼요? 내가 좋을 때,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어렵고 내가 부끄럽고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곁에 남습니다. 내가 진짜 풍성한가는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여 내가 누구에게 나누어 줄 능력이 있는가는 내가 넉넉해서 나를 쓰고도 남아서 누군가를 줄 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내 것을 나눌 때 비로소 내 안에 풍성함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안타깝게도 신비롭게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빛나더라. 이거죠. 살면서 경험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흙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심어두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정수기처럼 그 더러움을 우리가 삼켜서 우리가 소화하느라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그 아픔과 더불어서 맑은 물을 뱉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되는 그 의롭게 되는 사건은 사건이에요. 그건 단번에 일어나요. 단번에 일어나는 건 우리가 단번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은 그분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하고 깨닫는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이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이 고통하는 세상의 왕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씨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름과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씨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불같은 자리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인정하고 주의 뜻을 붙잡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봐! 내 아들이야. 봐! 내 딸이거든. 봤어? 그러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이 이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태도죠. 에이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십자가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게 제 목숨을 보존하기 원하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태도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 잃는다. 이게 뭐냐면 진단이기도 하고요,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붙잡으려고 사는데, 너를 위해서 붙잡으려고 사는데 너 그래봐야 다 잃어. 못 가지고 가.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다 증언이 되는데 젊은 관원 얘기하시죠.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참 좋은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젊은 관원이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지금 가서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상, 뭐라고 말씀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한 결과, 영원한 결과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성경의 그 관원은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조차 자기를 위한 거였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도 잘 읽고 말씀도 잘 순종하고 아침 예배도 잘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공동체도 열심히 참여하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순종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나를 위한 순종은 나를 위하여 쌓아놓은 재물과 같은 거였죠. 그때 주님 그거 내려놔. 못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살면 결국 다 잃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를 지면 찾으리라. 이것은 뭐예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신실하신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비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순종의 자리,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내신 그 자리. 예수님은 이런 고백하셨잖아요. 얘들아, 내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께서 내가 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하고 다 이루는 그것이다. 예수님이 내게, 나는 이게 내가 살기 위한 양식이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나는 숨 쉬어도, 혹시 내가 생존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철저하게 꺾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지난주 읽었던 빌립보서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확증하신 약속인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들을 위한 길이니까 날 쫓아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날 이렇게 십자가를 치는 어려운 얘기를 하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 보통 새해가 되면 신문에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이런 신나는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봤는데, 연말부터 이 메시지에, 이 뉴스 미디어에 들려진 메시지는 뭐예요? 아래 시대에, 아래 세상이 열릴까봐 떨고 있다. 이 R이 뭐예요? Recession. 침체. 생각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세계적으로 올 것이다. 14년 만에 한국이 500억 불 재정 적자를 경험했다.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세상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회가 된 거는 지난 2018년 이후로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가 4배가 됐다 그래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빈부의 갈등, 진영 간의 갈등. 그리고 심지어 정치인들은 그 갈등을 자기의 힘 삼아 부추기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잖아요. 어떤 매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갈등하는 국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보면 아니요, 우리가 갈등의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거죠. 우리 앞에 뻔히 예측되는 어려움, 우리 앞에 뻔히 예상되는 이 쯔나미 앞에서, 쯔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어려움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순적하고 평안한 안락한 그런 길을 기대하고 새해 첫자리에 그 복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으라는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 두 번째 읽은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라는 심판과 확증,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으리라는 그 약속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여 십자가를 져도 괜찮다라는 보증이에요. 아멘 해주세요. 그럼 십자가를 진다면 이게 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집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 지는 거라는 게 그저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되는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져야 되는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저는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신해보고 싶은데요. 첫째,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어떤 결정해야 될 거예요. 어떤 결정 내릴 때 꼭 한번 우리 물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은 아닐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질문하고 점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결정하실 수 있다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결정하는 그런 잣대를 하나, 질문을 하나 가지시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는 내 이 결정과 이 관련해서 연관된 사람이 있는데 그 연관된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할까? 그 사람에게 덕이 될까? 그 사람이 이 일로 성장할까? 그 사람이 이 일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그렇게 쉬운 질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리고 나와 이 결정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면 그가 유익할까? 그가 성장할까? 나보다 그가 더 이익을 볼까? 요거 쉽지 않은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면 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내 소원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나와 함께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사람이 더 나보다 귀히 여김을 받는 일 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한다면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나 죽을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아마 이거 해야 될 거예요. 쉽지 않겠죠.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까지 했는데 마침내 결정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쭉 우리 따라오면서 아 이거는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인구나.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치열한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고요. 싸워야 돼요. 치열한 삶으로 우리 견뎌야 돼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로 어떻게 하신 거다? 은혜로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길을 따라간 거는 우리가 결정해서 간 게 아니고 그분이 불러서 이 십자가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 씨름하는 이 현실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이 같이 있을 수 없으나 같이 있는 이 하나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쓰러지겠죠. 그러나 마침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그의 목숨으로 값주어 사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분이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올 한 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익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저 부르셨죠? 하나님 저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자리입니다. 이 새해 첫 자리에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놔도 괜찮은가? 그 모든 일 위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선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전히 베드로처럼 그러지 못하는 나, 그렇다면 주님 아프더라도 꾸짖어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시고 힘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싸워야 할 그 선한 싸움 끝까지 다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며 끝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진리, 약속, 약속하신 주의 손 기억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부르심에 그 부르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그러나 참으로 달려갈 길을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치열하게 살아내는 주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 은혜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